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녹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17장의 이제 시작 부분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서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내용이 17장 전체 58절에 걸쳐서 매우 길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먼저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가리키는 현실이 구원 역사적으로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성도의 싸움은 무엇인지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내용 너무 잘 알죠? 사실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자주 인용하는 사건이죠. 작은 힘을 가진 다윗이 큰 힘을 가진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뭐 모든 분야에서 정치권이든 비즈니스건 스포츠건 작은 힘을 가진 자가 큰 힘을 가진 자를 이겼을 때 우리 올림픽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환호하고 열광하죠. 그리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진 골리앗과 같은 대상을 이겼을 때에는 다윗 같은 작은 자에게도 그럴만한 숨겨진 노력과 비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찾아내어 본받자고 합니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자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고 위인으로 만들고 다윗을 자랑하는 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보통 이 세상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죠. 우리도 우리 삶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윗처럼 이겨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되자 라고 전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자신을 잘 준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빠질 수 없으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자신을 잘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잘 훈련시킨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물리쳤듯 우리도 잘 우리 자신을 훈련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자. 또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같이 찾아오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이겨나가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듯 우리도 도와주셔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 고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 이렇게 풀리는 걸까요? 이러한 해석에는 분명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우리 교회 멤버십 공부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내용 또 다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즉 구약이었죠 그 당시는, 모든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을 풀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셔야 함을 증거하셨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구원의 성취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해석들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우리 소견에 맞는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돼도 올바로 이 구절을 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풀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취하실 천국 구원의 현실에 비추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성경의 중심은 거기에 있고 모든 구절들은 거기에 비추어서 다 풀려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으로 풀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체 성경, 특별히 전체 구약을 올바로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기까지 성취하신 천국 구원의 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의 사건만 따로 뽑아내서 개별적으로 보고 그저 좋은 교훈만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소견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나 천국 구원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저 사사로이 자기 소견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이 어떻게 풀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도 알려주셨고요. 사도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식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어떻게 올바로 먼저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배경을 알려주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싸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런데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세요. Verse 1 through 3.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군대를 모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편 산에 진을 치죠. 이때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 항호를 벌이려고, 즉 대항하려고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저편 산에 모였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지만 이방 족속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히 세상 나라들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과 양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 사단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리키는 하나님 백성들과 블레셋이 가리키는 사단의 백성들 간의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사단의 나라인 악한 세상의 전쟁이었고요. 그 배경 속에서 각각의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인 다윗, 그리고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백성들의 대표인 골리앗의 싸움이 먼저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 혹은 패배에 따라 그 대표가 속해 있는 나라와 백성들도 승리를 맛보거나 패배를 맛보는 원리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모습을 잘 보세요. 모여있다는 단어에 어떤 현실이 연결되어 있느냐. 1절에 보면 블레셋은 모으는데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세상 병기로 무장하여 싸우기 위해 모여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모여 있는데 사람들,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군사가 아니라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세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블레셋 군대가 그 수많은 병거와 마병과 칼과 창으로 무장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정말 셀 수 없는 군사들이 쳐들어왔었죠. 그때 사울이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았는데 백성들은 병기도 없었어요. 칼과 총도 없었고요. 그저 그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는 역부족이라 두려워 떨며 블레셋 군대에 의해 멸망당할 날만 기다렸었죠, 그때에. 그런데 요나단이 네, 승리로 하나님이 전세를 반전시키셨잖아요. 근데 그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현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더라. 요나단하고 사울만 칼과 창으로 전쟁하고 나머지들은 전쟁이 아니죠. 백성들은 병기로 무장조차 할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강하고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 모여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싸움도 세상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세상적으로만 보면 다 패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싸움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의 대표로 이제 등장하는 골리앗과 다윗의 모습에서도 같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하고 이제 다음 주에 연결할 본문의 모습을 보면 재밌어요. 이제 대표가 등장하는데 대표를 소개하는 걸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을 소개해요. 마치 우리가 뭐 스포츠 시합이 벌어질 때 홈코너, 청코너 누구 소개하는 것처럼 골리앗부터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소개는 뭐 엄청나게 큰 신장에 뭐 엄청난 갑옷에 병기에 막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 뒷구절의 12절부터 보면 다윗이 소개가 되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골리앗은 장대한 용사로 온갖 병기와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 그것도 세상적인 병기나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하지도 않고요. 너무나 미약한 모습으로 골리앗이 콧방귀 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골리앗이 보는 것처럼 이 전쟁을 세상 전쟁으로만 보면 이것이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과 다윗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골리앗과 블레셋과는 다른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골리앗은 세상 전쟁을 하기 위해 세상으로 무장하여 나아오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을 무장하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싸움입니다. 누가 더 완전하게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병기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골리앗인가요? 다윗인가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전쟁, 하나님 백성들이 무장해야 할 병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승리에까지 참여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전쟁이어야 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절대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으로 무장하여 세상 싸움하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싸움이 어떤 싸움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분명해집니다. 3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잘 보시면 각각 산에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산에 모여 사단의 백성을 가리키는 블레셋은 이편 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모여 있고요.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이스라엘도 저편 산에서 사단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산 위에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서 말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이런 전쟁의 사건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로 가면은요, 에스겔서는 주로 이제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죠.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거죠.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많이 풀어지는데 에스겔서에 가면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사단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들의 전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39장.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모습과 그날의 현실과 닮아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가면 곡과 마곡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셨어요? 곡과 마곡에 관한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곡과 마곡은 뭘 가리키냐 하면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이에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나라가 있고 땅이 있는데 그곳의 왕이 곡이었어요. 곡왕. 마곡 땅에 있는 곡왕이 북방의 높은 산으로 자기 군대를 모아 하나님 백성들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 모여 그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둘 다 각각 자기들이 모인 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이스라엘도 각각 이편 산과 저편 산에 모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곡 땅에 있는 곡 왕과 그 군대, 이 싸움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계시록이 풀어주세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Revelation chapter 20 verse 7 through 10.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은 언제 때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 마지막 전쟁과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죠. 그때가 언제예요? 1000년 동안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돼서 이제 복음이 만국에 열방에까지 전해지는 시대. 바로 이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으로 인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시대. 구약에서는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았거든요. 사단이 결박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의 교회에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천년이란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 때까지의 꽉 찬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시대가 지나면 사단이 잠깐 옥에서 놓이고 결박된 것에서 풀려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가장 끝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결박된 것에서 풀려나고 사단이 온 세상 죄인들을 다 미혹해서 자기 보좌를 둔 북방의 산으로 다 모아 군대를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산, 즉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산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치려고 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편산에서 저편산을 치려고 오는 산에서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이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예,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세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의 원뜻이 있습니다. 할 마게돈, 할이라는 단어가 마운틴, 마게돈이라는 단어가 gathering, 모여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에서 벌어지는 전쟁. 사단은 자기 산에서 자기 군대를 모아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쳐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각기 모여있는 산에서 시작되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날에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될 날에도 이 세상으로 무장한 무시무시한 사단의 군대가 바다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둘러싸며, 계시록 20장에서 보여주시죠, 세상 전쟁을 하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온산인 천국에 속해 있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사방으로 쳐들어오는 사단의 무시무시한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주세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이 전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세상과 교회가, 사단의 백성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다른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단과 온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세상 힘의 원리로 전쟁을 하려고 올 것이지만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싸움을 할까요?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진리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죽기까지 믿음의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전쟁. 그래서 비록 세상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최후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진리 복음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사단과 그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 이때에 하나님 백성들 편에 대표되시는 예수님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사단과 이 세상 죄인들과 온갖 거짓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리 복음을 붙들고 싸우는 자들의 승리, 진리 복음의 승리, 그리고 그 진리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는 예수님의 전쟁을 하고 예수님의 승리에까지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블레셋 군대가 산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산으로 쳐들어오려고 진을 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각 대표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와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의 전쟁에 비추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장차 마지막 날 예수님의 교회가 싸우게 될 산에서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성취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신 곳,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성취된 곳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아마겟돈 전쟁과 사단의 패배,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이미 시작되고 성취된 곳, 마지막 전쟁이 이미 시작되고 성취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산입니다. 이 산에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로 나와 싸움을 싸운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의 참 대표와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산일까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산에서도 사단이 죄인들을 미혹하고 온 세상 군왕들을 자기 세력으로 모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치기 위해 나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과 헤롯 왕과 빌라도 총독 같은 세상 군왕들까지 다 하나가 되어 세상 칼과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멸하려고 갈보리 산에 다 모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모습 어떠셨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미약했고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죄인들에 의해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완전히 망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실상은 어떠했나요? 그 보이는 싸움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실상은 예수님이 망하고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하여 마지막 전쟁을 치르시고 사단과 그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친히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즉 사단과 예수님은 서로 다른 싸움을 하셨다는 거죠. 다른 싸움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산에 갈보리 산에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 전쟁을 하려고 세상 힘으로 예수님을 진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려고 진리만 끝까지 증거하시며 사단을 진멸하기 위해 나아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면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는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커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결국 사단은 그의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대적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때 사단은 자기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싸움은 끝나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사단과 세상 죄인들에 의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미리 증거한 시편 2편 말씀 생각나세요? 시편 2편에서 메시아 왕이 고난받고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단이 세상의 군왕들과 죄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에 그 모습을 알려주실 때 시편 2편에서 그날의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웃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적들을 향해 세상 힘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멸하려고 나온 자들을 향해 비웃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죄인의 손에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침내 사단과 그 백성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려고 사단이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도록 내버려 두신 거예요. 최후 심판을 내리시려고 가장 교만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건져 마침내 사단의 머리를 깨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자신을 기꺼이 자원하여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고 예수님 백성들은 다 구원하여 하늘의 시온산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으신 거예요. 결과는 예수님의 최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예수님 백성들에게도 최후 승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시작되어 성취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날의 현실을 미리 예표하며 가리키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여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의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으므로 최후 심판의 날에 있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도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가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참여되어 산안을 가리키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승리했다고요? 오실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 그가 자신을 너무 잘 훈련해서, 그가 너무나 훌륭한 자여서, 그에게 그럴만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다윗이 가르친 예수님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승리도 이것이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싸우는 믿음의 전쟁이고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싸우는 전쟁.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승리에 분명히 이를 영광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미약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한심하고 이렇게 부족하여 매일 지고 넘어지는 자들인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대표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미 승리한 자들이요 또 승리한 자로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대표로서 이미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면 이제 더 분명해져요.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러한 현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규빗 한 뼘이요. 자, 여기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죠. 문자적으로 하면 두 편 사이에 있는 사람. 의역하면 전쟁에서 단번에 승패를 판가름하기 위해 두 군대를 대표하여 나오는 선봉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챔피언. 로 번역이 되어 있죠. 챔피언. 즉 각 군대의 챔피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싸움을 하여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블레셋의 대표인데 나와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있으면 우리 블레셋이 다 너희들의 종이 될 거다. 챔피언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의 챔피언으로 골리앗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챔피언으로는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세요? 다윗을 예비하여 챔피언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 챔피언들이 궁극적으로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편의 대표, 나를 대신하는 대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챔피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죄도, 사망도, 심판도, 사단의 권세도 예수님, 우리 챔피언이 다 이기셨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도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망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싸움과 승리가 어떤 것인지 다음 시간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연결해서 볼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으로 무장해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 세상 재물이 있어야 하고 세상 권세가 있어야 하고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승리도 세상적으로 이루고 얻고 누리고 가져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싸움이고 세상 백성들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듦으로 싸우고 끝까지 예수님과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지키며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싸움. 그게 우리 승리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은 골리앗처럼 자기 육체의 힘을 먹고 믿고 세상으로 무장해 싸우자 엄청나게 무장했어요. 막 우리는 뭘로 무장하라고 하시나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골리앗이 무장했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도 있어요. 다른 무장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일단 세상의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라 하시는데 이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 입혀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다 보세요. 골리앗하고 너무 비교되죠. 어느 것도 이 세상으로 무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죠. 자기 힘을 믿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재물이나 권세나 육체적인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보세요. 진리 복음이고요, 예수님이고, 구원이고,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강한 병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할 때에만 우리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 어떤 죄, 사망, 심판, 이 세상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예수님과 천국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무장하여 싸우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처럼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서, 세상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세상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채워지면, 세상적으로 부여해지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아지면 더 잘 싸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얻고 누리는 것이 우리 승리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의 백성으로 싸움을 하는 자들이지 예수님 백성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의 무장도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싸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아직도 우리의 가장 큰 병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그건 무슨 무장을 해. 아무 힘도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으로만 이깁니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승리입니다. 예수님을 얻었고 천국을 얻었으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분들이에요.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고 진리 복음만이 우리의 병기요 세상의 모든 원리를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예수님과 진리 복음에 복종할 것이라고 하세요. 끝에는 형제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우리 삶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하늘의 시온산, 즉 천국에 모여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세상 거짓으로 미혹하고 진리 복음을 저버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세상 싸움을 싸우려고 미혹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에 우리가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거짓의 공격이 더욱 클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진리 복음 버리고 믿음을 떠나 이 세상과 하나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복음만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죽어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너무나 미약하게 보일 겁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요, 내가 이미 이겼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진리복음과 믿음 안에서 지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과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한 승리 영광에 이를 거예요. 그날에 드러납니다. 사단의 권세와 이 세상의 거짓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게 보여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웃고 계세요.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들 다 물리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도 남김없이 천국으로 모아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십자가 복음만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전쟁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두시고 인내로서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 죽음 앞에서 아직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더욱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 이미 싸우시고 이긴 승리를 바라보며 모든 세상과 죄와 죽음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의 두려움까지도 자 믿음으로 이기며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내 천국 승리의 영광에 예수님과 함께 이르러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싸움과 승리에 참여되어 끝까지 복음 진리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에 참여되어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